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꿈에 대한 해몽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꿈을 꿨는데요.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가씨가 기찻길 한 가운데 서 있는데 양쪽에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오른쪽 끝에서 달려오는 기차와 왼쪽 끝에서 달려오는 기차,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중앙을 향해 달려오는 두 대의 기차를 바라보는 이 아가씨,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왼쪽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양쪽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볼 뿐입니다. 자, 두 대의 기차는 경적선을 울리며 계속해서 오고 있고 이 아가씨는 여전히 기찻길 한 가운데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두 대의 기차. 100m, 50m, 30m, 10m. 드디어 꿈에서 깼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이고, 막 개꿈입니다. 개꿈. 혹시 이렇게 개꿈이라고 해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꿈은 자신을 사랑하는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누구도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이 아가씨의 고민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왜 청년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이 꾸는 꿈의 재료를 최근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그리고 신체적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꿈에 나타나는 내용들, 그 사람이 경험한 최근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신체적 과정이 그대로 꿈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최근의 경험이나 과거의 경험이 꿈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의 신체적 과정이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여섯 살 된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화장실이 급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참다 결국 시원하게 볼일을 봤습니다. 꿈속에서.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누웠던 이불에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경험이 혹시 과거에 없으신지. 예. 자, 이게 바로 신체적 과정이 그대로 꿈속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사실 꿈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이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평균 4개에서 6개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년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년에 1460개에서 2190개. 많지요? 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물론 어떤 분들은 거의 꿈을 꾸지 않거나 혹은 꿈을 꾼다고 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소위 개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1000번 이상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친숙한 존재임이 분명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친숙한 꿈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에는 대략 20개 이상의 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꿈을요, 크게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택한 자를 보호하는 꿈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 이놈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신 것이죠.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헤롯 왕의 흉계를 알려주는 장면이 있지요. 이것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꿈인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의 꿈, 또 사무엘상 3장에 나온 사무엘의 꿈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꿈을 꾼 당사자나 혹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꿈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복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것에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게 창세기 찬송가 338장의 배경이지요.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야곱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꿈도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꿈에 해당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 14절 함께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는 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인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승리에 대한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그들을 모조리 물리치는데 겨우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대군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꿈인데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기드온이 겨우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400배가 훨씬 넘는 적군을 물리쳤다는 스펙타클한 내용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꿈을 통해서 기드온이 깨닫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이 조금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또한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기드온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이 바로 이것.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드온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꿈을 통하여 기드온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꿈을 통하여 기드온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은 보리떡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하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에 나오는 꿈은 주인공인 기드온이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에 나오는 내용은 기드온에 관한 것이겠습니다만 그 꿈을 꾼 사람은 기드온이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 태몽 같은 경우, 그렇죠? 아이 아빠나 엄마가 꾸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신 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꿈도요, 기드온인 다른 사람이 꾸었는데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에는 꿈을 꾼 당사자,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옆에서 몰래 엿듣는 사람,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꿈을 꾼 당사자는 이스라엘의 적군인 미디안 군대의 어느 병사였고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병사의 동료 병사였으며 꿈 이야기를 옆에서 몰래 엿들은 사람이 바로 주인공인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에서 기드온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저기 있죠? 바로 보리떡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무엇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왔다고요? 무엇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드온의 모습, 이 꿈을 통하여 기드온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 뭡니까? 보리떡이다. 보리떡과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어떤 떡이며 또 보리떡과 같은 모습이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보리떡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은 비천함, 보잘것없음, 나약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보리떡 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당신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당신은 참으로 나약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꿈 이전에 기드온 역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사사기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건요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으로 나약한 사람이야. 이미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충고해야 되겠습니까? 맞아. 당신은 정말로 나약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고 격려할 수 있는 후자와 같은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신 기도원의 모습, 귀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천하고 보잘것없으며 나약한 보리떡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후자가 아닌 전자와 같은 식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기도원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너는 보리떡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존재야. 보배 같은 존재야. 아,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하는 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가뜩이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기도원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딱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사사기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요,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다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모인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많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신 이 백성들이 다 막아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도 미디안 군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많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3만 2천 명에서 만 명으로, 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신 것? 아하, 정예 멤버만 뽑으셨구나. 그거 많다고 오합지를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야. 정말로 최고의 병사, 최고의 인재만 선발하셨구나. 영화 300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3만 2천 명 중에서 마지막에 남은 300명 병사들이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세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정예 군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300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맨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누구의 손이요? 누구의 손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다 나가면, 지금 숫자 그대로 다 나가면, 아하,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승리한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승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300명만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깨닫게 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여금 나는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싸워야 한다. 바로 이것을 기드온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 스스로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는 잘 훈련된 군사도 있고 무엇보다 저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번 전쟁의 승리는 저의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조금만, 아주 조금만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이번 전쟁에서 문제없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한낱 인간의 작은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진행될 때 저희의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덮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번 작전과 우리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던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장군 롬멜의 기도입니다. 그는 숱한 전투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린 가장 능력 있는 군인으로 추앙받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역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의 판세를 바꿨, 아니 2차 대전 전체의 판세를 바꾸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1944년 6월 5일 이 작전의 전체 책임자였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라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준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다음 두 번째, 이 꿈을 통하여 기드온이 깨달은 자신의 모습, 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미디안 병사의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로 묘사되었던 기도는 그 다음 보리떡과 전혀 다른 두 번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칼, 기도원의 칼이라고 묘사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원의 칼이라는 것은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든 동료 병사가 꿈을 해석한 겁니다. 보리떡을 칼이라고, 기도원의 칼이라고 해석한 것인데 학자들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표현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적군의 입을 통해 언급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적군의 입을 통해 언급된 표현이라는 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칼이라는 표현이 미디안 병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300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언급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디안 병사가 꿈을 꿨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그거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거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박살낸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러한 말이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와 이스라엘 병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전쟁터에 나간 병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군의 사기를 꺾고 반대로 아군의 사기를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적군의 사기를 살려줬다간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대편의 사기, 적군의 사기를 꺾는 데 집중합니다. 자, 그러므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한 이 말이 이스라엘 병사가 아닌 미디안 병사의 입을 통해서 언급됐다는 거,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말, 이것은 단순히 적군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살리는 그런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마땅한 미디안 병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자신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런 표현을 한 거, 이런 말한 거, 이거 사람의 해석,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는 미디안 병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만약에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병사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드온이 들었다면, 에이,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사기를 올리려고 그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적군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드온은 100% 승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기드온의 칼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기드온의 칼,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의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인 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 칼을 사용해서 잠시 후에 기드온과 3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인 사사기 7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사용한 도구, 나팔 세 개밖에 없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 세 개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 중 누구도 칼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칼을 치고 받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칼이라는 이 표현, 단순히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붙잡혔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붙잡혔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도구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앞서 읽었던 사사기 6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약한 사람이에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장군의 모습,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기드온 주변 사람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기드온 스스로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누가 부딪혔다고요? 여러분 다 됐어요. 마지막이에요.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누가 부딪혔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딪혀서 보잘것없고 미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딪혀서 미디안 군대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만들어주셨다,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드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왔군요. 오늘 이제 보리떡으로 시작을 해서 떡에 관한 사진으로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주 대조적인 떡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조금 졸리시다가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자, 왼쪽에 있는 떡은 개떡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떡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궁중떡입니다. 물론 나는 개떡이 좋아요. 개떡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개떡과 궁중떡은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개떡은 말 그대로 개떡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게 아닙니다. 개떡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매우 보잘것없다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그러므로 개떡은 참으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떡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궁중떡 정말로 화려하고 품격까지 느껴지는 떡입니다.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네. 이건 떡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이는 볼품없는 개떡과 품격 있는 궁중떡, 이 두 개의 기본 재료는 똑같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떡이나 궁중떡이나 기본 재료는 밀가루, 보리가루 또는 메밀, 속껍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째서 한쪽은 볼품없는 개떡이 되고 다른 한쪽은 품격 있는 궁중떡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개떡은 음식 솜씨가 되게 없는 어떤 아주머니가 만들었고 궁중떡은 조선 왕조 궁중 음식 기능 보유자인 중요 무형 문화재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여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볼품없는 개떡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 깨닫고 주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놀랍게 바꾸어 주십니다. 보리떡 같은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기드온의 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놀랍게 사용된 기드온. 여러분 모두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기드온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술과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리떡과 같은 기도를 붙드셔서 기도원의 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저희 모두의 삶 속에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